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워싱턴 DC의 벚꽃 축제, 올해는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열립니다. 벚꽃 축제가 열리는 지점이 저희 VOA하고도 가까운데요. 1년 중에 DC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데요. 그 이유는 무려 2,500그루의 벚나무에서 만개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들은 1912년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의 부인인 헬렌 태프트 여사하고 주미 일본 대사 부인이 두 나라의 우정을 기르면서 두 그루의 일본산 벚나무를 심은 게 시작이었고요. 지금은 미국의 주요 관광지인 워싱턴 DC를 찾는 사람들에게 봄 기운을 선사하는 봄의 전령이자 지역 명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벚꽃에 둘러싸여서 내가 꽃이고 꽃이 나인 듯 사진을 찍으면서 아름다움을 만끽합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DC가 자랑하는 또 봄 풍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자리를 지키던 158그루의 벚나무들 올해를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 공영라디오 NPR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벚나무가 심겨 있는 타일 베이슨, 이 타일 분지의 상류와 하류 끝 수문으로 포토맥 강 물이 밀물과 썰물을 따라 흐르는데요. 지난 세기 동안 이 조수의 영향으로 포토맥 주변 갯벌의 수면이 30cm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갯벌의 땅이 약 1.5m 정도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땅은 내려앉고 물은 차오르는 반갑지 않은 상황인 건데요. 수면이 높아지고 물이 매일 하루 두 번씩 들어오면서 벚나무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산책로, 벤치가 물에 잠기게 됐고요. 해결 방안으로 방조제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점에 150여 그루의 벚나무가 심겨 있어서 이 나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나무들을 베는 주범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인 셈입니다. 그럼 158그루의 벚나무와 작별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공원관리국은 올 봄 말에 이 프로젝트를 착공한다는데요. 1억 1,3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100년을 내다보고 해수면 상승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게 쌓는다고 합니다. 올 봄 말에 시작할 방조제 올리기 프로젝트는 2027년에 완료될 예정인데요. 2027년 완료 후에는 270여 그루의 벚나무를 또 새로 심는다고 하네요. 생생라디오 매거진 3월 네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중국. 미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여전히 중국을 꼽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의 최근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50%였던 것이 올해 41%로 내려갔지만 지난 4년간 그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갤럽이 미국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미국의 가장 위험한 나라로 중국을 꼽았고 그 뒤로 러시아가 26% 그리고 이란이 9%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지난해보다 그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지난해 2%에서 올해 9%로 늘었습니다. 또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중국을 미국의 큰 위협으로 꼽는 응답자는 공화당 지지자의 67%가 또 지지 정당이 없는 무소속 응답자의 40%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의 18%였고요. 민주당 지지자의 48%, 무소속 21%, 공화당 지지자 10%가 각기 러시아를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을 가장 큰 적으로 꼽은 사람의 비율은 지난해 7%였지만 올해는 4%에 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지 정당이 없는 무소속 미국인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 자체라면서 미국과 러시아 다음이 미국이라고 꼽은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정당 구별 없이 보면 미국을 미국의 적으로 꼽은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였는데요. 이 같은 비율은 2001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또 올해 조사에서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가장 큰 적으로 꼽은 사람도 나왔는데요. 각각 전체 응답자의 2%의 비율로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각 나라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더니요. 21개 나라 중 최상위 호감도 국가는 캐나다와 일본이 83%로 공동 1위, 영국은 82%로 3위였는데요. 중국은 20%로 15위, 최하위가 아니었습니다. 21개 나라 중 호감도 꼴찌는 러시아, 꼴찌에서 두 번째가 북한이었습니다. 한국은 72%로 7위, 이어 우크라이나 63%, 이스라엘 58%, 이집트 57%로 호감도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갤럽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고 호감도도 1년 동안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란을 미국의 가장 큰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미국을 가장 큰 적으로 보는 사람도 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는 사람은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강령. 미 북동부 뉴욕주 웨스트 포인트에 있어서 별칭이 웨스트 포인트로 불리는 미 육군 사관학교는 미 육군 장교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1802년에 설립돼 당시 신생 미군을 이끌어가는 사관학교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duty, 의무, honor, 명예, country, 조국 이 세 단어는 미 육군 사관학교의 상징이자 정신으로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포인트가 학교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수정해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의무, 명예, 조국이라는 세 단어 구도를 삭제하고 육군 가치, The Army Values로 대체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웨스트포인트 교장인 스티브 길랜드 중장이 보낸 서한에는 선언문 변경이 웨스트포인트를 육군 전체와 더 밀접하게 결합할 것이라며 의무, 명예, 조국은 미 육군사관학교의 문화에 근본적이며 항상 우리의 모토로 남을 거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보수 성향의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워크주의에 대한 굴복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워크는 인종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에 반대하는 것을 이른바 깨어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진보적 관행을 뜻합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워크가 우리의 군대에 완전히 침투했다 또는 오 주여 미국이여 깨어나라 라고 말했고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크 플린 퇴역 중장은 이 시대를 초월한 말들이 다양성, 평등, 포용성이라는 새로운 국군의 가치로 번역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새로운 사명 선언문에는 다양성, 평등, 포용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이런 논란에 관해 웨스트포인트 대변인은 학교의 모토는 여전히 의무, 명예, 조국이라며 지난 세기 동안 사명 선언문은 9번 바뀌었다고 밝혔는데요. 테렌스 켈리 웨스트포인트 공보국장은 의무, 명예, 조국은 1898년부터 지금까지 웨스트포인트 문화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웹사이트에 따르면 의무 명예 조국은 1898년 학교 문장에 일부러 처음 채택됐는데요. 지난 1962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사망하기 2년 전 웨스트포인트에서 한 연설에서 이 세 단어를 썼고 이후 이 학교의 정신으로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NPR은 육군이 지난 수십 년간 의무적 복무에서 지금의 모병제로 변화하는 동안 사명 선언문에는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작은 단어와 문구가 더해지거나 삭제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후보생들을 단순히 지도하고 훈련하는 것에서 70년대에는 동기부여와 영감을 주는 것으로 변했고 1998년 인종차별과 성폭력 추문 이후 웨스트포인트 지도자들은 졸업생들이 의무, 명예, 조국의 가치에 전념하는 지도자가 될 거라고 선언하는 등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부분이 육군의 가치로, 즉 의무와 명예 외에 충성, 존중, 봉사, 진실성, 용기 등 일곱 가지 가치로 대체된 겁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 정리해볼 기사는 3월 21일자 기사인데요. 유엔이 북한의 불법 선박 활동을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아직도 다량의 유류를 반입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일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고 여기에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올해는 615쪽에 걸쳐서 다양한 사례를 담았는데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모두 8개 출신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최근 이 전문가 1명이 임기를 마쳐서 지금은 임시로 7명이 활동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럼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 선박 활동 정확하게 뭐라고 지적했는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연례 보고서는 북한 유조선이 계속해서 정제율을 밀수하고 있다면서 이들 유조선 중에 일부는 예년보다 더 남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기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유조선 이 천마산호가 작년 3월부터 10월 사이 거의 매달 이 청두산호라는 이름으로 북한 해역에서 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동중국해까지 내려간 걸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 선박 간의 환적을 한 과거의 기록을 고려할 때 천마산호는 불법 석유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서 항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천마산호는 2023년에 네 번에 걸쳐서 남포항으로 석유 화물을 운송한 걸로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북한의 그 정제유 반입량과 관련해서 유엔 회원국들의 반응 어떤가요?
네, 지난해 11월 이 북한의 정제유 초과 반입 문제를 지적하는 55개 유엔 회원국의 공동 서한이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 패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에만 87번에 걸쳐서 남포, 흥남, 청진, 송림항으로 정제유 제품을 운송했고요. 이를 통해 추정된 반입량은 최대 152만 배럴에 이르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반입량인 50만 배럴을 크게 초과하는 겁니다.
네. 또 사치품 유입 문제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죠?
네. 2023년 북한의 대외 무역 증가는 이 사치품 유입을 촉진한 걸로 보고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북한이 수입한 이 사치품 액수가 4,064만 달러에 이르고요. 고가 차량, 럭셔리 핸드백 등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한 머세데스 마이바흐 GLS-600, 렉서스 LX, 포드 트랜지밴 차량과 더불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손에 든 이 디올사 핸드백을 사치품 유입의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국제사회 제재를 우회해서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관련 제재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유엔 안보리는 2006년에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를 통해서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에 채택된 270호, 또 2321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서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등의 일부 나라는 여전히 이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에 대한 내용도 실렸네요.
예,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북한 라진항을 통한 북러 무기 거래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특히 라진항을 출입한 러시아의 대형 화물선 이름과 재원과 함께 이들이 컨테이너를 선적한 시기 등을 명시했는데요. 또한 컨테이너 선적이 이루어진 이 라진항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산에 열차가 통과하는 터널이 마련돼 있는데 이 산의 남쪽 부분에 여러 개의 L자형 입구가 있다면서 이곳이 북한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하시설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도 비중 있게 소개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17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루어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의심 사례 58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들 공격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0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충당된 걸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또 최근에 VOA가 그 중국에 북한 식당이 여러 개 있다고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갔습니까?
예, 북한이 최소한 5개 나라에서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들이 북한에 연간 7억 달러 수익을 창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21일자 기사인데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에 그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담았는데 러케머라 사령관이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관계가 그 심화되는 것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네요.
네, 러 케머라 사령관의 발언에 따르면 북한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다양한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경제를 유지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 케머라 사령관은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최우선 순위가 정권의 생존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러 케머라 사령관의 분석입니다.
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했나요?
네, 러 케머라 사령관은 북한이 현재 코로나에서 회복하고 있다면서 동계훈련 중에 군사 장비를 시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투를 위한 장비를 시험할 수 있도록 북한이 지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직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을 시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의 방어 준비 태세에 대한 의견은 어땠을까요?
네, 러 케머라 사령관은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준비 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한반도 안팎에서 실시하는 양자, 삼자, 다자훈련을 포함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 청문회에 존 아큘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나왔는데요.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하는 발언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큘리노 사령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자금은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계속 투입되고 있을 것이라 우려한다고 밝혔는데요. 아퀼리노 사령관은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외에도 100만 발이 넘는 포탄과 수많은 미사일을 제공했을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21자 기사인데요. 북한이 지난 18일에 한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고요. 국제사회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네, 영국이 29일 북한의 3.18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하며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독일도 반응을 내놨네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네, 독일 외무부도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어제 북한의 불법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조건들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한반도와 영내 전체 안보에 노골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EU는 두 나라보다 먼저 입장을 밝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유의 논평 요청에 답을 한 건데요. EU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대화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북한의 행동을 엄중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끝으로 기사 하나 더 정리하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이 상호 대화가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정기 보고를 듣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상호 대화가 18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의 여러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은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인권 개선을 거부하는 북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COI 이후에 국제사회는 압도적으로 북한 지도부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했고 지금도 자행 중인 이런 범죄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하고 해결할 걸 거부하는 걸 가장 강력한 어조로 계속해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불거진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내용도 언급했네요.
네, 맞습니다. 터너 특사는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고문과 박해에 직면한다면서 중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서 여러 나라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요?
예, 미국과 영국 등 20여 서방국들은 북한의 태도에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유럽연합 대표는 안타깝게도 COI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면서 이유는 과거와 지금도 진행 중인 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그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정확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국의 이신화 대사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끔찍하다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에게 써야 할 재원을 계속해서 불법 무기 개발로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어떤 반응이었나요?
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은 북한을 비호했는데요. 특히 중국 대표는 탈북민은 절대 난민이 아니라 이들은 중국의 법과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여러 나라 비판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몬 보고관은 탈북민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따른 보호 대상이라면서 탈북민을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경신 또 경신, 사상 최고가 기록 중인 비트코인. 최근 금융 투자자들의 가슴을 설레도록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Bitcoin keeps powering to record highs. On Monday, it surged past the $70,000 mark for the first time.
지난 11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넘었다는 건데요. 13일 기준으로는 7만 3천 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올해 첫날 이 비트코인 가격은 4만 4천 달러대였습니다. 약 석 달 만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속도로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가격 등락이 워낙 심한데요. 7만 3천 달러를 찍은 비트코인은 15일에는 6만 8천 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오르내리는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치 스마트폰 화면을 경주마가 경주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손에 땀을 쥐어가면서 보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라는 것이 뭘까요? 새로운 화폐, 전자화폐의 등장. 먼저 화폐라고 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죠? 아마 종이로 된 지폐나 동전을 떠올릴 겁니다. 화폐는 인류의 시장 경제가 발전되면서 필요해진 교환 수단이었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교환하거나 사고팔 때 조개 껍데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금이나 은, 동과 같은 금속으로 대체됐고요. 이제는 휴대하기 편리한 지폐나 동전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또 변했습니다. 온라인이 중심이 된 세상이 된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끼리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나온 것이 신용카드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모든 거래가 다 추적이 됩니다. 자신의 경제활동이 낱낱이 기록되는 거죠. 디지털, 즉 전자화폐는 바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쉽게 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위조화폐와 같은 문제점이 없고 추적할 수도 없으며 이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도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설명입니다.
This special type of currency is called a cryptocurrency and only exists in computer networks. When you send someone this special currency, the money
암호화폐라고도 불리는 이 화폐는 오직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만 존재하는 화폐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때 중간 관리자가 없이 직접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거나 팔면서 세계 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혹은 암호화폐로 불리는 이 새로운 종류의 화폐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사나 위변조를 통한 사용이 불가능할 것, 이용자의 구매나 결제 관련 정보가 추적되지 않을 것, 중간 관리자 없이 화폐를 주체 간에 쉽게 주고받을 수 있을 것,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대세 전자화폐 비트코인, 그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우리가 화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달러화, 한국에서는 원화, 그리고 중국은 위안화, 일본은 엔화, 유럽은 유로화를 쓰죠. 마찬가지로 전자화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리플, 카르다노 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달러처럼 전자화폐의 한 종류입니다.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건데요. 우선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온라인 자격증 훈련기관 심플리런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Blockchain can be described as a collection of records linked with each other, strongly resistant to alteration.
블록체인이란 기록의 집합체로 이것은 체인으로 연결된 것과 같이 서로 연결돼 있고 함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암호를 이용해서 보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 거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100달러를 전해준 금전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 금융 거래 내용을 관리하죠.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록은 외부에서 접근해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에 아주 철저하게 신경을 씁니다. 자, 블록체인 구조는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의 금융기록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A와 B가 돈을 주고받은 거래 기록을 똑같이 작성해서 나눠가는 거죠. A와 B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자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거래 내역이 똑같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이 최신화된 자료가 공유되고요. 이 자료는 철저하게 암호로 보호되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이를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암호화된 이 거래 장부를 모든 사용자가 공유하는 겁니다. 암호화된 거래 장부의 공동 소유 기술, 이것을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 채굴. 어느 나라에서 발행되든 이 화폐는 찍어낼 수 있는 양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많이 혹은 적게 찍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폐 발행량에 따라서 화폐 가격이 올라가기도 그리고 내려가기도 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기관이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단 이를 얻기 위해서는 채굴, 즉 마이닝을 해야 합니다. 채굴이라는 건 땅을 파서 광물 따위를 캐내는 행위를 일컫는 말인데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블록체인이 모두 함께 관리하는 공동장부라고 했죠. 자, 이때 장부의 낱장을 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낱장인 하나의 블록에는 사용자들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거래가 새로 있을 때마다 장부에 새로 포함될 낱장, 즉 새로운 블록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생성된 블록은 자동으로 장부에 끼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낱장의 장부, 즉 블록을 기존 장부에 이어붙이기 위해서는 이 블록에 걸린 엄청난 난이도의 암호를 풀어야만 합니다. 이 암호를 풀면 그때야 이 낱장의 거래 장부가 기존 장부에 끼워지고 최신화된 공동 장부는 그때서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됩니다. 이때 이 암호를 푸는 행위를 바로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지난 2009년 당시에는 한 블록을 이어붙이는 데 성공하면, 다시 말해서 이 채굴에 성공하면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이 50개였는데요. 이 보상 비트코인은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를 거치도록 프로그램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블록당 3.125개의 비트코인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자, 광물이 나오는 땅을 블록이라고 본다면은 이 광물은 비트코인, 그리고 이를 캐는 곡괭이는 컴퓨터 연산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 연산 장치는 그냥 개인이 사용하는 고성능 컴퓨터가 아닙니다. 블록에 걸린 암호는 수백, 수천 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모아야만 겨우 풀 수 있는 난이도인데요. 그래서 보통 채굴은 개인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전문 교육업체인 구구 비트코인의 설명입니다.
To solve this problem, mining pools were invented. Groups of miners formed together to deal with the growing difficulty of Bitcoin mining.
각 채굴업자들이 모여서 이 채굴단을 만들어서 함께 암호를 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게 되면 각자 투입한 자원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나눠서 지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처음 개발될 때부터 딱 2,100만 개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수량이 다 채워지면 이제 더 이상 채굴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주식과 마찬가지로 쉽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조치로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특히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시장 소비자들의 신뢰도 등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우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1957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인 베트콩이 남베트남에서 무장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베트콩의 목표는 베트남 남부에서 반공정부를 전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슨 대통령과 많은 미국인은 남베트남이 공산주의 세력에 넘어가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50년 이후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동남아시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트남전 개입을 점차 늘렸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1964년 베트남 전쟁에 더는 미군 전투 병력을 파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재임하는 동안 베트남 전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에도 베트남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965년 3월, 미국 지상군이 남베트남 다낭에 처음 상륙했을 때 당시 미 의회는 존슨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희생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 반전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전 개입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은 베트남 전쟁이 내전이라고 지적하며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베트남 내전에 개입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개입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965년 5월, 미국은 엿새 동안 북베트남에 대한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 행정부는 공습을 잠시 멈추는 것이 북베트남 정부가 협상을 시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은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남베트남에 미군을 더 투입해서 병력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7월에 이르자 미군 12만 5천 명이 베트남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965년에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에 파견하는 전투 병력 규모를 10만 명 이상으로 늘렸고 3년 만에 그 수는 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쟁은 길어지고 참전 군인 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일부 미국인은 분노했습니다.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반전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에서도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학생이 반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전에 대한 존슨 대통령 행정부 정책에 항의하면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언론인 제임스 레스터는 반전 시위가 베트남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력 신문을 통해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설명할 수도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던 제임스 레스터는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반전 시위 때문에 베트남 분쟁 종식이 늦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임스 레스터는 반전 시위가 베트남 공산정부를 이끄는 호찌민에게 미국이 베트남 파병 미군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레스터는 이런 상황에서 호찌민이 전쟁을 계속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965년 12월 미국은 다시 한번 북베트남에 대한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은 1965년 5월에도 엿새 동안 공습을 중단하고 베트남 정부가 협상에 임하도록 유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베트남은 협상을 거부했고 미국은 남베트남에 미군 병력 투입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7달이 지나서 린든 존슨 행정부는 다시 한번 북베트남 정부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은 또다시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베트남 공산정부를 이끄는 호찌민이 주장하는 평화 조건은 확고했습니다. 호찌민은 폭격을 중단할 것과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호찌민이 주장하는 미군의 완전 철수는 곧 남베트남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트남 전체가 공산주의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호찌민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다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존슨 대통령의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어느 쪽도 타협하지 않았고 베트남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1966년 린든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에 폭격을 다시 시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남베트남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도 늘렸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전에 대한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모든 군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미국 국민들은 단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마리아 칼라스 만나보시죠. 노시장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오페라 노르마의 행진곡입니다. 오페라는 연기, 음악, 의상, 극본, 무용 등이 혼합된 가운데 등장인물들은 노래로 대화를 하는 종합예술입니다. 이 시간에는 20세기 최고의 오페라 가수 중 한 명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마리아 칼라스의 생애를 돌아보겠습니다.
오페라는 17세기부터 유럽에서 번지기 시작해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오페라 가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950년대 마리아 칼라스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열정적인 감정 표현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린 가수였습니다. 그녀의 음반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1923년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마리아 칼로 예로플루였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들은 그리스 출신이었습니다. 칼라스는 14살 때 어머니와 함께 그리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국립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유명한 오페라 가수 엘비라 데 히달고가 칼라스를 수제자로 삼았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17세 때인 1941년 처음으로 출연료를 받고 오페라에서 주역을 맡았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마리아는 아테네에서 여러 편의 오페라에 출연했습니다. 1945년 이탈리아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때가 전문 오페라 가수로 등장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 후 여러 편의 유명 오페라에서 주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1949년 이탈리아 사업가 조바니 바티스타 메네기니와 결혼했습니다. 나이가 20세가 많은 남편은 그녀의 매니저가 됐습니다.
라 스칼라 극장에서 첫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 공연에서 칼라스는 베르디 작곡 오페라 아이다에서 노래했습니다. 주인공인 에티오피아 노예 아이다 역이었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 마리아 칼라스는 세계 최정상급 약 40개의 유명 오페라 하우스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리아 칼라스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처음 등장할 때는 1965년이었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오페라는 이탈리아의 작곡가 빈센조 벨리니 작곡의 오페라 노르마였습니다. 칼라스는 가울이라는 고대 도시의 사제였던 노르마 역을 맡았습니다. 이 공연은 완전 성공이었습니다. 이 오페라의 주인공 노르마는 마리아 칼라스가 가장 많이 맡은 역이 됐습니다.
이 시기 마리아 칼라스는 가끔씩 목에 이상이 왔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녀가 일부 오페라에서 자신의 최고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공연을 취소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페라 하우스 회사들과 갈등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같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도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오페라 출연을 하지 않을 때는 음반을 냈습니다. 그녀의 음반 수는 당시대 어느 오페라 가수보다 많았습니다.
1959년 메네기니와의 결혼 생활도 파탄이 났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그리스 사업가 아리스토틀 오나시스와 가까워졌습니다. 이 무렵 칼라스의 목소리 문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칼라스는 1965년 이탈리아 작곡가 지아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에 출연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오페라 공연이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그 후에도 이 오페라 토스카 부분을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되면서 마리아 칼라스는 오나시스와 정식 결혼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1968년 오나시스는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오나시스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재클린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칼라스는 젊은 오페라 가수들을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1970년대 초 칼라스는 뉴욕의 줄리아드 음악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맡은 클래스는 12개나 됐습니다. 이들 클래스의 노래는 음반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가 테렌스 맥널리는 마리아 칼라스를 주인공으로 한 희곡을 썼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1973년과 74년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여러 곳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평가들은 칼라스가 젊었을 때처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평했습니다. 그 원인이 몸이 안 좋아서인지 충분히 연습을 못해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53세 때인 1977년 파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마리아 칼라스가 20세기 그 어느 성악가보다 오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전통 오페라에 대해 가장 깊은 이해를 하는 예술인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칼라스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열정적인 연기는 오페라의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다른 가수들이 악보를 노래했다면 마리아 칼라스는 의미를 노래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20세기 가장 뛰어난 오페라 가수로 칭송을 받는 마리아 칼라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여기저기 등장하는 경제 전문 용어에 머리가 절로 아파지는 복잡한 숫자들까지. 너무 어려운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숫자와 그래프 말고 미국의 실생활에 밀접한 실물 경제 소식이 궁금하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실생활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고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사고 경험해보고 전해드리는 미국 경제 이야기.
네, 저는 지금 한 애완동물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는 한반도 시간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3월 31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고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